7장부터고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5장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이사야서 전체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서론설교로 담겨 있어서 내가 앞으로 이런 내용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어떤 주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프랙티컬하게 실제 이제 들어가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대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사야가 그 주제로 어떤 대상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설교들이, 그리고 예언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세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신 겁니다. 첫 번째 장면은 7장부터 나오는 장면이겠죠? 7장부터 9장까지 되겠죠? 7장부터 9장 전반부까지가 첫 번째 장면. 이사야가 유다에게 하는 예언이에요. 유다에게 하는 예언인데 특별히 어떤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하스에게 하는 예언이라 나와 있죠, 그렇죠? 지난주에 이 부분을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보죠. 이사야가 유다왕 아하스에게 하는 그 예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라고 써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거해. 아라비아와 에브라임.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나라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 나라를 표현할 때 그냥 수도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 이름을 표현할 때 민족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고요. 그 나라 이름을 표현할 때 국가 이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면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아람은 그냥 아라비아라는 단어인데 이제 성경에서는 좀 짧게 성경적 해석은 아닌데 뭐죠? 그 사운드를 그냥 번역을 해서 이제 아람이라고 하고 요즘으로 하면 아라비아죠. 그러니까 아라비아랑 이스라엘이랑 연합해서 아하스를 침공했을 때,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제는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죠.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하죠? 첫 번째 예언의 첫 번째는 뭡니까? 예언의 첫 번째는 이두 왕이 함께 온다고 할지라도 이두 왕은 뭐다? 타다남은 부지깽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들의 이 전쟁의 시도가 실패할 것이다. 다른 표현,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쵸? 첫 번째 나오는 예언의 내용은 그거예요. 여기서 대화가 갑자기 나기 때문에 좀 다랑스러울 수 있지만은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7장 4절에서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그쵸? 그러니까 그들의 일은 서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일은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게 서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라? 아하스보로 믿으라는 거죠. 그쵸? 믿으라고 해요. 뭐라고 표현하면서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않냐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면서 믿어라. 이건 끄떡도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믿어. 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언하죠? 이 구원에 대한 표적을 구하라고 얘기하죠. 이 예언에 대한 표적을 구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면, 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공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면,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마치 옛날에, 누구죠? 기도원이 뭐, 그렇게 구하잖아요. 양털 속에 뭐가 오든가, 아니면 돼지에만 이슬이 오든가, 이렇게 뭔가 표적을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진짜 구한다고 하시는구나, 라고 내가 굳게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굳게 믿은 다음에 막상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하시면 고백할 수 있죠. 그게 표적을 구하는 의미죠, 그쵸? 표적을 구하라고 해요. 근데 아하스가 뭐라고 하죠? 난 표적을 안 구하겠다라고 하죠, 그쵸? 표적을 안 구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아하스의 성향이 왜 이렇다고 그랬어요? 아하스가 누구 아들이에요? 요담의 아들이죠. 요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하스의 할아버지가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병이 들어서 평생 별채에서 살았고, 요담은 그 아버지를 보면서 겁이 나가지고 성전에 절대 들어가지 않았던 왕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손자인, 그 아들이 요아스에게는, 아하스에게는 어떤 성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는 잘못 깊게 들어가면 이게 어려워져라는 생각.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께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야. 하나님께 좀 까탈스러운 분이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하스는 기본적으로 표적을 구하고 뭐 하나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싫어해요. 그게 이제는 자기가 보는 뭐예요? 자기가 보는 뷰에서의 신앙인 거죠. 기독교인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안 구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하면서 이사야가 그때 얘기하는 게, 이사야가 그 아하스가 구했으면 아하스가 구한 표적으로 보여줬을 텐데, 그래서 이사야가 제시한 표적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기 전에 이두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워낙 유명해서 아시죠? 하지만 이거는 신약적인 의미로 해석하시는 것을 먼저 하시면 헷갈려 버립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그 당시에 어떤 처녀가 동정녀 잉태를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 이 여자애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그 애가 크기 전에 이 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이 두 나라의 공격이 실패한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그 처녀가 그때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쵸?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아이를 갖고, 아이가 자라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나서 이제는 선악을 분별하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하게끔 될 때가쯤 되면, 아, 이젠 우리가 이 모든 침략에서 벗어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할 때이다, 라고 이제 이사야가 뭐 예언해 주는 거죠. 그쵸? 그쵸? 포인트를 알겠죠? 그러니까 표적을 안구했기 때문에 이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때 이 나라가 망하면, 이 나라의 침략이 물러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이때쯤 이렇게 되실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게 되겠죠, 그쵸? 그쵸?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누구 입장이었어요? 이사의 입장이었죠. 이사의 뷰예요, 이게. 누구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뷰죠. 그래서 실제 그렇게 됐고. 오케이? 근데 이 요하스, 아하스는 어때요? 표적을 안 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쯤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표적적인 뷰가 없기 때문에, 이 표적적인 뷰가 없기 때문에 이때의 실제적인 환경적인 뷰는 어떻게 했어요? 아시리아가 아시리아와의 동맹을 통해서 아시리아가 이들의 뒤를 치면서 이들이 후퇴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가 나를 구했다고 생각해요? 아시리아가 나를 구했다고 생각하죠. 그쵸? 이게 아하스의 한계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먼저 이게 배경적인 그림이 없으시면 이게 구름을 잡아서 얘기를 좀 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에 대한 배경적인 뷰가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유다와 아라비아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뷰가 있어야 되고요. 이 전쟁이 1, 2년 흘러간 전쟁이 아니에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의 전쟁이었어요. 그쵸?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치고받고 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는 11개 이 부분이 나와요. 지난주에 잠깐 읽었었죠? 11개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들이 연합을 해서 치고 올라왔으나, 우리로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는 서울이 너무 이 북쪽에 있어서, 우리가 서울이 대전이라고 하면 한 서울 정도 먹힌 거죠. 만약 우리 수가 대전 정도라고 하면. 그래서 북경에서 주요 도시 하나를 먹힌 거예요. 하지만은 수도까지 오지는 못하고 거기서는 이렇게 밀고 있고, 이런 상태의 전쟁으로 교착 상태로 몇 년이 흐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몇 년의 흐름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걱정하지 마. 이 전쟁이 나라를 뒤집는 전쟁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 몇 년 뒤에 너희가 분명히 승리를 할 거야. 그 몇 년 뒤에 승리를 할 때 이 아이의 표적을 통해서 아이가 이렇게 되기 전에 딱 승리를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받아들이면 돼 라고 얘기한 게 이사의 첫 번째 예언이죠. 그렇죠? 구원의 예언이에요. 근데 아하스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했다고 생각해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아시리아에 방문한 다음에 아시리아의 제사의 법도를 배워와서 아시리아에서 섬기는 신을 가져오고 그것을 성전 가운데 놓고 이런 짓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같이 예언하셨어요. 두 번째, 처음에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세요. 이게 한 큐에 다 한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한 거예요. 마할살렐 하스바스의 예언을 하죠. 마할살렐 하스바스의 예언은 뭐예요? 지금 니들이 이뻐서 구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니들도 이스라엘이나 아라비아만큼 문제가 심각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먼저는 뭘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쳐들어와서 긴장이 딱 하는데 구원해주는 걸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그러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아시리아가 와서 너희들을 쓸어버릴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상황과 여건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예언. 근데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반응해 내면 내가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있을 것이나, 내가 그것을 반응하지 못한다면 너희가 좋아하는 그 아시리아, 너희가 흉내내고 싶은 그 아시리아가 오히려 너를 쓸어버릴 거야 라는 예언을 동시에 합니다. 유다한테. 그쵸?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유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의 포인트는 아시겠죠? 그쵸? 그림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유다는 문제가 많아요. 아. 이거지? 완전 잘 지워진다. 유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어떤 문제예요? 가능성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런 극상품 포도원의 같은 나라가 되라고 하셨는데 지금 들포도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들이 뭐가 필요해요? 각성과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아, 우리가 문제가 많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돼야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각성과 결단의 계기를 주시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를 하시죠. 첫 번째, 현재는 위기를 무조건적으로 풀어줄 거야, 내가. 그 풀어주는 것들을 통해서, 위기와 풀어줌을 통해서, 왜? 이전에는 이게 어때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좋은데? 라는 거만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줘요? 자극을 주죠. 뭐, 위기와 기회라는 자극을 주죠. 위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고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통해서 자극을 하나 주고 또 하나는 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쓸어버리고 거기다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두 가지 예언을 한꺼번에 유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좀만 똑똑했으면 그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아, 정말 하나님의 말대로 일정한 시기가 지나서, 한 3, 4년이 지나서 전쟁이 승리했네. 하나님께 계시고 나서 하나님을 의뢰했어야 되는데, 그때 아시리아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뻔히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를 따라가서 아시리아를 흉내내다가 실제로 밀려버리죠. 그쵸?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밀어버린다는 얘기를 그 8장 중반, 후반부에 보시면요. 8장, 너희가, 8장이 쌀벌이에요, 그쵸? 이 밀어버신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아시리아를 유지하면, 아시리아가 너를 공격할 텐데, 너희가 함성을 질러보아도 패망할 것이고, 너희가 함께 계획할 거라도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고, 그쵸?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뭘 사인해요? 그 다음 세대에게 사인하는 거죠. 만약에 아시리아가 와서 이걸 밀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뭘 느껴야 돼요? 그때,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대는. 그렇죠? 그래서 아시리아를 통한 패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하라고 해요? 너희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놀랄 것을 놀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는 얘기를 하면서 8장 뒤, 후반부 8장 17절이 중요한데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신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둘 사인 자체가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 유다를 심판하시는 얼굴을 가린 것처럼 보이죠? 이런 예언들 자체가. 하지만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나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고정된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아이쿠 하나님 하고 얼굴을 가리우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이 모든 예언이 너에게 요구하는 바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는 마무리를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도 안 듣고 이 예언도 안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9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이 극상품 포도원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는 포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다가 쓸어버려진다 할지라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예전에 흑암의 땅이었던 곳에서 이제부터는 광명이 비치고 예전엔 벌어진 땅이라고 해서 기쁨이 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그 한 아이가 나는데 한 아기가 나면 기묘라 모사라 뭐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다윗의 왕자에 있고 이때 얘기하는 게 이제 메시아예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유다는 소멸을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려고 하는 그 나라 그렇죠? 마침내 생각하는 그 나라는 어떻게 그 한 아기의 때에 마침내 이루어진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메시아적 전망까지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구현된 유다는 패망할지도 모르지만 구현된 교회는 패망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라는 가능성 꼭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한 아기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이 나라에 대한 복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도가 반복됩니다. 계속. 아주 간단하게 하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적용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우린 자꾸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개인적인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나죠, 그쵸?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나예요. 근데 이 가능성을 갖고 있는 나가 가능성의 방향성을 보지 않고 현실에 그냥 안주해버려요. 그쵸? 자기중심성. 가혹과 가혹을 연화했고, 이런 이미 얘기했던 부분들이죠, 그쵸? 내가 매일매일 파티하고, 내가 많이 갖고 누리는 것에 집중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어떻게 하세요? 일정한 도전을 주시죠. 그렇죠? 일부러 어려움을 주셔서 구원에 긍정적인 도전도 주시고 진짜 쓸어버리는 위기의 도전도 주시고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쓸어버릴 거야. 진짜 쓸어. 하나님께서는 진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전날까지도 나 진짜 무너뜨려? 진짜 무너뜨려? 이거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라도 회개하면 내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얼굴을 가리우셨죠? 난 진짜 무너뜨릴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가리우셔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얼굴을 가리운 여호와를 구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다 해결해 줄게라고까지 말을 안 하지만 그러면은 이게 해결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해결을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다 구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진정한 가능성을 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침내는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침내는. 그렇죠? 마침내. 어떠한 수단과 방법과 여건을 동원하시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뷰와 우리의 뷰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이 뷰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평안하고 안정적인 거에 가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제 평안하고 안정되길 바란다. 이런 뷰로 하나님과 내 인생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오해와 미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뷰는 내가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현재의 내 상황을 돕고 돌보셔서 내가 그런 평안과 안정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뷰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꿈꾸시는 내가 되기까지, 내가 하나님께 꿈꾸시는 나라가 되기까지, 그렇죠? 그 나라가 되기까지 나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거기에 깨달음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어떤 순례의 여정들도 있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아예 시작을 안 해요. 그런 기회 땅에 섰을 때. 하면 안 해도 되는 이런 수준의 대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지. 이런 식의 뷰가 아니라 이런 식의 뷰가 아니라 이런 식의 뷰를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유다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본문에 보시면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것이 9장 중반부에 나오죠.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도 아주 되게 되게 반어적이에요. 9장 9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을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쵸? 이 사람들 반응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반응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스라엘을 표현하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 뭔가 도전을 주셨어요. 야, 너 그게 아니야. 라고 전쟁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내가 작은 인간이구나 라는 깨달음이나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진짜 현대인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뽕나무가 지켰으나 백향목으로 대신하리라. 라는 식으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어? 난 더 잘해낼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대응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현대적인 캐릭터에 대해서 이사야가 희화하고 있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소리를 질러봐라. 와, 용기를 내자. 안 될 것이다. 계획을 세워봐라. 안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렇죠? 나는 이 우리가 현대정신이 추구하는 개인의 자만, 내가 결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더 큰 결의로 더 큰 확신으로 새롭게 도전해 나가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현대 정신으로 보면 진짜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뽕나무가 찍혔어요. 벽돌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밀려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오를 갖고 있었던 것도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로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50도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있던 뽕나무도 찍혔는데 그래? 뽕나무도 없어. 그럼 백향목을 내가 세우지 뭐. 내가 벽돌도 무너졌는데 그래? 난 다듬은 돌로 해내고 말 거야. 굉장한 결의와 결기의 사람이에요. 그쵸? 불굴의 사람이고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네 진짜 대단하다. 네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렇게 가르쳐줘서 끄떡도 안 해요. 전혀 안 들어요. 그래도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오른팔로 네 오른팔을 움켜질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 채로 배부르지 못하고 각자 자기 팔에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해요. 하나님 되게 독하게 얘기해요. 그래? 그만큼 네가 자신이냐? 네가 네 팔을 뜯어먹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팔을 뜯어먹는다는 게 진짜 이렇게 팔을 뜯어먹는다는 느낌은 아니라 그렇죠? 진짜 팔을 뜯어먹는 갑자기 이렇게 되게 이게 뭐예요? 팔이 내가 할 수 있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할 수 있어라는 가능성을 스스로 뜯어먹는 상황. 내가 갖고 있는 일말의 가능성, 나달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한 줌의 나달이 있기 때문에 이 가뭄이 지나가면 푸른 황금 들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 그것도 네가 밥해서 먹는 상황. 아, 이것조차 먹어버리면 내 인생에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데 난 진짜 끝인데 그럼 난 아무것도 못하는데 라는 것까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랑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가 너들 가운데 있는 너들 가운데 있는 장로들과 너들 가운데 있는 거짓 선지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머리는 장로, 존귀한 자고 너희의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성을 인도한 자가 그들을 미혹하고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앞에서 지도한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장로들이 우리는 절대 패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다니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는 선지자들이 네가 이렇지만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네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 양쪽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뒤에서 취업하면서 이 마인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현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어떤 어려움이 닥쳐서 인생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될 때, 내가 이제 상황이 좀 엉켜서 세상에 대해서 내 미약함을 좀 깨닫게 될 때, 내 미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시점. 그래서 뭔가 진리와 방향을 찾아야 되는 시점에 누가 보여줘요? 앞에 선 자들 보여주죠?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승리한 사람들. 뒤에 것들을 보여주죠? 상담하고, 충고하고, 격려하고, 자기개발서를 쓰면서, 아, 네가 그래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속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해요? 속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망친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네 행복의 땅으로 네가 갈 수 있다. 네 힘으로. 이스라엘이 그 말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팔을 뜯어먹는 상황까지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아주 오늘 그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죠.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더 이상 그 생각을 못하는 것까지 너를 몰아붙이겠다고 하세요. 왜?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한테 진짜 교회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니까. 이건 가짜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리고 나에게 진짜 좋은 건 내가 잘 해내서 내 평안과 안정과 인정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바다 덕금같이 여월 인정의 세상을 원하시니까 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치열한 얘기를 하시고요. 그 실제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아시리아죠. 그렇죠? 아시리아에 대한 얘기를 곁다리로 합니다. 곁다리로. 그냥 조금 있다가 세 번째 파트에서는 아예 이들의 열방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아시리아 얘기는요. 이 흐름에서 추가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려우신 이유가 약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제가 되게 꼼꼼히 하는 이유는요. 이사야는 철저히 끊어가기 연습이 잘 돼 있어요.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왜? 여기서 아시리아 멸망 얘기 되게 길게 했죠. 그럼 좀 이따가 또 아시리아 멸망 얘기를 또 해요. 좀 이따 보면 또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듣기엔 뭐예요? 아, 그 아시리아 망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괜찮아요. 이미 몇천 년 전에 멸망한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얘기를 나한테 큰 상관이 없는데 그걸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내가 읽어가려면 어떻게 돼? 지겹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리고 또 비슷하잖아요. 멸망, 지금 오늘도 읽어보신 부분이 멸망 섹션인데 유다가 망하는 거 너 이렇게 망하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너 이렇게 망하게, 아시리아 너 이렇게 망하게 해주겠다. 다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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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만 하니까 그냥 좀 이렇게 듣기 좋은 얘기라니까 재미도 별로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포인트를 주셔야 되는 건 어떤 흐름 속에서 그들이 망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아시리아 멸망을 얘기하십니까? 이들의 자만의 근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거. 이 장로들과 이 선지자들도 있지만 이들의 자만의 근거가 뭐예요? 롤모델이 아시리아인 거예요. 그렇죠? 유다도 그랬죠. 아하스도. 이게 기독교인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 중에 이런 초라한 성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국이잖아요. 제국.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한 땅이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또 잘못해 그 땅을 또 뺏고 그렇죠? 그리고 회복시켜주겠다고 해서 회복된 게 강원도보다 좀 끝에 충청도까지 포함해서 회복되고 요 정도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기를 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100배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제국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논리 자체가 아예 한물간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뭐 여기서 요 싸움을 싸우고 나왔는데 그냥 여긴 요렇고 여긴 요렇고 여긴 요렇고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한참 옛날에 80년대 발라드 가수들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뭐 변진섭 이런 사람들, 이문세 이런 사람들 해서 발라드 가수 중에 이런 창법이 있고 이런 창법이 있고 얘는 보이스가 어떻고 얘는 컬러가 어떻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서태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딱 끝난 거야. 그렇죠? 어? 하더니 갑자기 서태지 나오고 H.O.T 나오고 뭐 잭스키스 나오고 G.O.D 나오고 이렇게 가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갑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예전에는 요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지지고볶고 있었는데 아시리아의 출현은요 이스라엘에게는 쇼크였어요. 왜? 이집트는 원래 그 대단한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아라비아 반도는요, 고만고만한 애들이, 우리랑 비슷한 애들이 조금 크고 조금 작고 지구 벗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단 말이에요. 지도로 치면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이란, 이라크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라비아잖아요. 근데 아라비아는 통일국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부족연합국가였어요. 그러니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이 셀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어요. 누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면 좀 아라비아가 나오면 좀 세졌다가, 어차피 아무래도 유목이 강하기 때문에 좀 그 한 세대 그러다가 또 약해지고 막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온 애들이, 이란, 이라크 쪽에서 나온 애들이 여기를 다 먹어버렸단 말이야. 네.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라크가 느부갓네살 얘기를 하잖아요. 바벨론 쪽 일로 다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바벨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논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논리지, 이 논리, 여기서 지구 복같던 여호와의 논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논리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이들의 자만의 근거인 아시라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라를 뭐라고 얘기해요? 아시라는 단지 몽둥이였다라고 얘기하죠. 뭐에 대한? 현재 고정된 세상에 대한. 아시라는 사실 몽둥이였어요. 뭐예요? 현재 세상이 블레셋은 이렇고 이스라엘은 이렇고 유단 이렇고 아라비안 이렇고 이집트는 이렇고 에티오피안 이렇고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니까 이게 원래 그런 거고 당연한 건 줄 알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시리아라는 바람을 불어서 이걸 한번 확 쓸어버리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뭘 느끼길 바라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 우리가 이게 맞다라고 했던 게 몇백 년 동안 추구했던 이 권력과 문화와 전통과 이게 맞다라고 했던 게 사실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어떤 전도서의 깨달음을 갖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아시리아라는 바람이 확 부니까, 야, 요즘은 아시리아야. 이런 식으로 흘러버렸다. 하나님 입장에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완전 무시했던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커지는 걸 보면 세상의 유동성이라는 걸 봐야지 아시리아가 맞다라고 보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아시리아가 맞다라고 한 다음에 다 아시리아 신앙을 숙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이스라엘이나.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몽둥이였던 아시리아를 내가 꺾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누구보다도 가장 누구가 이들보다도 아시리아 스스로가 지들이 세상 중에 제일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어제까지 아무것도 아니었던 애들이 오늘 뜨니까 지들이 세상에 제일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나라가 100년을 못 가. 100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짧아요. 아시리아는 출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국이 소멸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세상을 휘둘렀던 대제국은요 그렇게 오래가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징기스칸도 한번 휩쓸고 바람이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렇죠? 사실 사대제국으로 분열해버리고 알렉산더도 마찬가지. 어떤 면에서 그런 아시리아도 한때 대제국의 바람이 불었지만 그 제국이 금방 실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저게 아니다 라고 느끼길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까 바라봤던 그런 뷰, 아시리아를 모델링을 하려는 그 태도 그게 아니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것이 다시 얘기하시는 것이 맨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것이 이세에사 또 얘기하시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세에사에서 한 줄기가 나서 여호와를 경외, 11장입니다. 지식의 영, 재능의 영, 모략의 영, 총명의 영,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멋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대로 판단하는 세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를 다 아는 세계. 그러니까 이 찬양에서 나온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세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독사굴에 아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평화의 세계다. 여러분 진짜 독사굴에 손을 넣는 건 아니죠. 여기서는 사람 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사람과 사람이 앞쪽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전쟁을 더 이상 연습하지 않고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을 그냥 비유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동물들이랑 잘 지내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람과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독사였고 예전에는 사람이었고 예전에는 사자였고 예전에는 양이었던 그 나라들이 다시 화평한 세상. 그렇죠? 그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포인트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반복돼요. 반복되죠.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시는 것들이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사야가 세계에 대한 지향성을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좀 더 막연하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어요. 새 사람이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 뭐 이렇게 표현되죠. 하지만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의의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같은 기준을 쓰는 세상. 그렇죠? 같은 기준을 쓰는 세상이기 때문에 뭐가 오는 세상? 평화가 오는 세상. 이 이사가 얘기하는 대한사회. 그렇죠? 우리가 꿈꾸는 사회고. 사람들이 다 같은 기준을 쓰기 때문에 평화가 오는 거잖아요. 평화가 없는 건 이 사람과 내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판단대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라고 생각하는 대로 저 사람이 저렇게 해요. 그럼 서로 평화가 오잖아요. 여러분 왜 싸웁니까? 나는 내 생각에는 남편이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고, 내 생각에는 자녀가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고, 내 생각에는 부모가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고, 내 기준과 생각과 저의 기준과 생각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평화의 균열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은 기준을 써요. 기준이 같습니다. 그때는 평화가 도래하는 거죠. 독사굴에 아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전에는 독사가 아이가 손 넣고 장난을 치면, 아, 이게 외부 세력의 침략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버렸는데, 이제는 독사가 아이가 손 넣고 장난치면, 아, 내가 좋아하는 옆집 애가 잠깐 장난을 치는구나. 아, 그 장난을 받아주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지혜와 재능의 영, 총명과 지식의 영, 그 영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 가능해요. 그쵸? 그 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 하게 될 때 가능해요. 그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때. 그러니까 그게 이 지혜와 재능의 신이 임할 때 가능해요. 그럼 이 지혜와 재능의 신이 임하는 거,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는 건 언제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2세에 싹 한 아이가 나면서 가능해져요. 그쵸? 그쵸? 이 3단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이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이해가 안 되면 신약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이해가 되고 이사야서가 이해돼야 마태복음이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이 쉬운 책이야. 마태복음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마태복음은요, 모세오경과 이사야를 이해를 못하고 읽으면 이게 뭔 소리래? 하고 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이사야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이야 라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하나이야 라고 하면, 근데 우리 현대 기독교의 실수는 뭐예요? 예수가 하나이라는 걸 믿어요. 그럼 그 하나이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이 오는 건지를 몰라요. 그렇죠? 하나이를 믿으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기뻐지고 그래서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게 아니에요. 하나이가 오면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가득해지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지혜와 재능의 영이 내 안에 충성하게 임하는 것 때문에 가능해져요. 그렇죠? 이 아이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대안적인 사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디로 갔어야 돼요? 일로 갔어야 되죠. 그렇죠? 전체 그림을 갖고 이사야서를 이해해서 일로 갔어야 돼요. 일로 갔어야 돼요. 근데 안 가요. 왜? 아시리아가 출현하기 전부터도 그랬어요. 그렇죠? 1번 이유는 뭐예요? 1번 이유는 자기 내부에 있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욕심 때문에. 그렇죠? 내가 가옥과 가옥을 연하여 짓고 싶고, 맨날 파티하고 싶고, 나만 맞다고 생각하고 싶은, 그냥 나만 즐겁게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두 번째, 뭐예요? 세상적인 인식. 대표적으로 아시리아죠. 주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살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 텐데 라는 관점으로 현재의 자기 자신을 해석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시리아를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은이 돌처럼 흔한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그렇죠? 금을 귀히 여기지 않는 나라가 아시리아란 말이에요. 야,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해 사고방식이 물밀듯이 나에게 밀려 들어오는 게 나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구도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그러니까 이건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본질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이들의 회개를 통한 이 지향성의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하시죠. 근데 이들이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되고 내가 경험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시죠. 여기 오늘 본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아무리 간다 할지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이를 통해서 난 이 세계는 반드시 오게 할 것이다 라는 구도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이 얘기를 듣는 이 구도를 이해하고 이사야를 읽어야 내가 이제 적용이 가능해요. 이걸 이해하고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 내가 이런 식의 동기부여와 이런 식의 교육으로 이쪽으로 가다가 이걸 잃어버리고 있어서 내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자의식을 통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단기적인 도움만 구하는 태도로면 점진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될 뿐이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지향성의 변화와 지향성의 방법을 찾음이 내 안에 있어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론적인 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요? 어렵구나. 어떡하지? 쉽지 않아요? 이거는 두 가지를 이해하세요. 하나는요, 이사에서는요,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열왕기까지는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쓰여진 책이에요. 그냥 성경을 뭐부터 읽는 게 좋으냐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순서대로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요? 성경은요,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을 모르면 뒷부분이 이해되지 않게 쓰여져 있어요. 저자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지만요, 그 저자와 시대가 과거부터 현재, 미래, 현재 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자와 시대가 과거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후대 저자는요, 전대 저자들의 기록 위에서 다음 기록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의 기록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창세기부터 요한 3서까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쓰여져 있어요. 왜? 말을 일부러 어렵게 쓴 게 아니라 그건 안다고 생각하고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1, 2, 3회는 봤다고 생각하고 4회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사야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전체적인 관점을 갖고 보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제는 열방에 대한 거죠. 유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둘은 패턴이 같지만 열방은 패턴이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재밌게 읽어나가시다가 혹은 좀 어렵게 읽어나가시다가 첫 번째로 이제 좌절이 오는 부분이 이거예요. 창세기 읽으시면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레위기에서 한번 위기가 오잖아요. 출애굽기 후반부에 성막 지으면서 위기가 한번 오고 그걸 겨우 넘어오면 레위기에서 많이들 쓰러지시다가 레위기를 겨우 견디면 민수기에서 숫자 셀 때 이제는 뒤로 이제 그래서 이제는 새해 시작해도 그게 딱 시간도 딱 맞아요. 1월쯤에 이제 이렇게 위기가 온다면 1월 말에 그래서 이제 통독을 시작했다 그렇게 내시는데 선지서를 사람들이 많이 안 읽어요. 선지서를 통독으로 많이 안 읽습니다. 구절로 많이 읽죠. 왜냐하면요, 선지서에서 좋은 구절은요, 굉장히 시적인 구절이 딱 나와요. 오늘 읽으셨던 구절 중에서도, 그 14장 24절에 아예 어떤 분은 이걸로 축도를 하시는 분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되고, 내가 겪은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이 구절 앞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진짜 꼭 멸망시킬 거야. 이 얘기거든요. 아시리아가 진짜 나만 아는 집아. 진짜 초토화 시켜버릴 테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쭉 가다 그냥 이 구절만 딱 오고 이 구절만 따로 띄워서 보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왠지 내 소원을 주가 이루어질 것 같고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는 약간 그렇게 되면 편하죠. 이사야서가. 그럼 이사야서를 구절로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구절 중에 이사야서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통독이 잘 안 된 이유에서 첫 번째로 위기가 여기서 와요. 오늘 읽으신데 계속 사람들이 유다 멸망까지는 관심 있게 보는데요. 바벨론 멸망부터는 관심이 급격하게 없어지세요. 바벨론 멸망, 지금 블레셋 멸망, 그리고 모압의 멸망, 아시리아의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과 에티오피아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국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후반부는 멸망을 하는 제국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건 진짜 나랑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나라, 이미 망했던 나라에 망했다는 얘기가 뭔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되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 불편해? 이걸 중요하지 않은데 불편한 부분이라고 오늘 좀 꼼꼼하게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길게 앞부분을 꺼냈는데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나라마다 사정이 약간씩 다르다는 걸 디테일하게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보면 세 그룹이 있습니다. 이쪽 그룹이 어디냐면요. 바벨론 이라고 표현돼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말씀드렸죠. 민족 이름 부를 때도 있고 국가 이름 부를 때도 있고 도시 이름 부를 때도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요. 바벨론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가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지역이 사실 어때요? 지도를 보시면 가나안이 여기 있으면 이쪽이 이집트가 있고 아래쪽에 에티오피아가 있죠. 여기가 북아프리카고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동으로 넘어가죠. 이 중동의 넓은 이 중동의 대륙의 지역이 어떻게 돼요? 이 지역이 처음에는 분열되어 있다가 처음으로 아시리아가 통합하죠. 그쵸? 그 다음에 역사예요. 아시리아가 통합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이 이 지역을 먹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로 나눠졌다가 페르시아가 통합합니다. 그쵸? 근데 이게 역사잖아요. 간단한 역사인데. 근데 이것을 아시리아를, 아시리아, 아스루라고 약간 성경에서 얘기하고요. 바벨로니아를 바벨로니아라고 표현하고, 그렇죠? 메소포타미아를 메데라고 얘기하고요. 페르시아를 파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용어가 좀 다르다 뿐이지 사실 그 나라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나라가 다 어느 나라예요? 사실 이쪽 남의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아, 고려가 세워졌다가 조선이 세워졌다가 삼국시대가 왔다가 막 아, 우리 입장에서는 막 나라가 막 바뀌었죠. 근데 저쪽 입장에서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렇죠? 계속 걔네들이 어떤 왕조가 잡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안쪽에서는 나라가 계속 교체됐지만 왜냐면 여기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민족이 주를 여기를 잡느냐 어떤 지역 국가를 잡는가 할 때는 실제 나라가 교체된 거긴 하지만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는 우리는 그런 역사가 없지만 삼국이 있다가 고구려가 전체를 한번 먹었다가 근데 갑자기 신라 쪽에서 다시 이 나라를 먹었다가 다시 백제 쪽에서 이 나라를 먹었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진행됐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쪽에서 볼 때는 어떻게 봐요? 바벨론이라고 하지만 아시리아,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파사, 페르시아를 그냥 한 묶음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과 아시리아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 이렇게 얘기해서 나눠서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요. 바벨론의 멸망에서 얘기 쭉 하다가 갑자기 아시리아 멸망에서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아시리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한 덩어리로 봐요. 그리고 여기가 큰 덩어리고요. 가나안 지역에 이 그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옆에 있었던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뭐예요? 모압, 암몬, 블레셋이죠. 그렇죠? 그 중간 나라들 덩어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압, 암몬, 이렇게 암몬은 여기 안 나오지만 블레셋. 예전에 우리는 열왕기를 읽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를 하도 많이 봐서 다윗, 골리앗 이런 식 때문에 블레셋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지금 무슨 입장이냐?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렇죠? 자기 동네에서 나름대로 좀 난 한다 하고 살았는데 큰 흐름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블레셋도 이쪽에 침공을 받고 있었고요. 블레셋도 이걸 어찌하나 이런 입장. 얘네들은 사실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통의 강호가 있죠. 어디예요? 이집트와 미트와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를 좀 부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성경에서 부스라고 표현하는데 에디오피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를 우리는 자꾸 에디오피아 저희 때 제 대학 때 에디오피아가 난민 막 약간 못 살고 막 약간 이랬거든요. 에디오피아도 그런 선입견. 에디오피아가요 아프리카의 대제국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왕조고요. 그렇죠? 그 당시 에디오피아가 북아프리카를 이집트가 잡고 있었다면 중부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굉장히 큰 세력을 형성했던 제국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통 강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에서 얘기하는데 세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부류에서 하는 얘기가 달라요. 자세히 보시면 그냥 다 밀어버린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완전히 뭐라고 하세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방금 그거예요. 바벨로나 아침의 성 개명성이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를 새벽별처럼 빛나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겸손했어야죠. 내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 행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내가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기회에 내가 준비도 돼 있었고 열심히도 했지만 어떤 기회가 나에게 찾아와줬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성공은 행운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기회를 또 나누려는 마음이 있고 겸손하잖아요. 좀. 근데 이 바벨론은 그런 식이 아니죠. 난 원래 그런 존재였어 라는 식으로 가는 거죠. 우리의 제후들이 니들의 왕보다 위대해라고 딱 가버립니다. 우리의 왕은 신의 동급이야 이런 식으로 가죠. 바벨론은 국풍이 그런 식으로 가요. 바벨론만 그런 게 아니라 아시리아 여기가 다 그런 식으로 가죠. 페르시아까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사용하셔서 필요해서 걔네들한테 기회를 주신 건데 그 기회가 온 걸 원래 자기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거만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시대적인 의미가 있는데 시대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 사람들 이 아침의 성 개명성이여 자기가 한없이 높아졌던 그 마음은 어떻게 해야겠다? 음부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타나는 게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까지의 멸망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패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은 노임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구성이 뭐에 대한 구성이라고 표현해요? 사단의 구성이랑 비슷하다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전체 성경 테마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죠. 계명성은 누굴 상징해요? 사탄을 상징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새벽별처럼 빛나는 게 사탄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뿔다리는 사탄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악의 상징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의 상징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기회를 주신 모든 것이 마치 원래 자기의 것인 양 지가 제일 잘난 것처럼 지가 신양 생각했다가 음부로 떨어지는 게 우리의 죄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 우리 여기가 표현하는 것은 역사적인 표현으로서는 이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는데, 그렇죠? 이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게 이들의 시대적인 의미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거만해져서 음부로 떨어지는. 왜냐하면 메시지는 계속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바뀌어요? 인물이 계속 교체되죠. 인물이 계속 교체되는데도 다 지가 달라진 줄 알아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아시라가 하루아침에 망한 걸 보면 바벨론 좀 겸손했어야죠. 영원히 가는 대제국이 아니라는 것들을. 대제국이 된다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는 되게 복잡할 겁니다. 페르시아 왕조사 같은 걸 보면요. 제대로 제명해 죽은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그럼 그게 계속 경고고 메시지예요. 그러면 지 아들이 왕이 쉽게 되는 경우도 별로 없고. 그렇죠? 하여튼 이런 식의 패턴이 가고요. 하나가 있고요. 얘들은 어때요? 얘들은 기회에 서 있는 거죠. 뭐,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아, 내가 이제까지는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구나! 라고 뭐예요? 기회의 메시지를 듣고, 폐계의 계기로 삼았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쵸, 얘들은. 얘들은 분석란 말이에요. 그쵸. 수용자 입장이 있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쵸. 근데 얘들은 어때요? 블레셋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뱀이 물러갔더니 신나만 하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니야. 그 뱀의, 그 끝에서 더 강한 불뱀이 나와서 너희들을 죽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들은 이 경고에 대해서 뭐예요? 아, 경고를 경고로 받지 못하고, 어려움이 와서, 아, 좀 어려움이 와서 어떻게 하다가, 어려움이 지나면, 아, 잘 됐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마침내는 더 큰 경고, 경고가 아닌 결과가 너에게 닥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죠.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모압의 교만에서 얘기합니다. 모압이 엄청나게 애통해요. 슬퍼해요. 근데 슬퍼하지만 뭐 하잖아요?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슬퍼만 해요. 변하려고는 안 해요. 그 교만과 거만은 하나님께서 꺾으시겠다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돌아오는 것에 대한 상징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스라엘 패턴이랑 여기서 얘기했던 이스라엘 패턴이 달라지면 뷰가 달라지는 거,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우리는 주로 여기에 쓰죠? 그쵸? 여러분 여기에 쓰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써요. 그럼 우리가 아, 내가 블레셋 같진 않은가? 내가 모압 같진 않은가? 아, 내가 이스라엘 같아야 할 텐데가 되는 거죠, 그쵸? 이스라엘은 뭐라고 표현해요? 듣고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젠 더 이상 태양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을 찾는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그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로 계속 망한다 하다가 이스라엘 구원받는다 얘기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앞부분, 이 중간부분, 이 뒷부분을 나눠줍니다. 뒷부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뒷부분은요, 에티오피아 이집트에 대해서는요, 완전한 멸망을 얘기하지 않고요.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에 대해서는 완전한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부적인 문제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쵸? 이집트에서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을 괴롭힐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쵸? 내부 항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내부 항쟁으로 말하면 이집트가 엄청난 국력의 소모를 겪고요. 그 국력의 소모를 겪는 중에 폭군이 등장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너희들 가운데 어떤 애굽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것들 때문에 악한 왕들이 너희들 위에 설 것이고 그것들 때문에 너희의 강물이 메마를 것이고 나일강이 시내처럼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쭉 표현을 하죠. 폭군이 설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폭군이 서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이집트 사람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병기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지 역사적으로 받아들여서 아, 이집트가 국교가 기독교가 된 적이 없는데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뒤에 2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신다. 23절에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를 갈 것이며 애굽 사람과 아쿠 사람이 함께 경배한다. 그날에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루시며 내 백성은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라고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열방의 심판의 이 도도한 얘기는요, 사실 여기가 클라이막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신흥 세력을 상징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예요? 전통적인 세계의 인류 보편을 얘기하죠, 그쵸? 보편적인 인류를 얘기해요. 전통적인 대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도전은, 이 메시지는, 이들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이들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한데, 이들이 중첩됩니다, 사실은. 그쵸? 그래서 이것은 전 인류적인, 전통적으로 있었던 인류적인 것들을 상징합니다.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가운데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게 너희가 에티오피아에서 구스에게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포도를 낫으로 찍어서 가지를 베어서 찍어 버려서 독수리와 산양들과 들짐승을 먹이시고 그들이 그것을 겨울을 지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낫을 찍으시는 것들은 뭘 상징해요? 에디오페를 치심을 상징하고요. 근데 그 치심을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겨울을 난다는 게 뭐예요? 그 치심이 오히려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나중에 그때 강들을 흘려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에디오피아에 대한 성경 평가는 굉장히 유리하고 멋있고 좋습니다. 18장에 17절이죠.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며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을 시온산에 이른다라고 표현하죠. 에디오피아가 시온으로 오는 표현들을 해요. 그리고 에디오피아에 대해서는 시초부터 있었던 강한 나라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에디오피아와 이집트가 갖는 상징성이 뭐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강한 나라들. 그렇죠? 원래의 세계 보편적인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돌아옴이 어떤 돌아옴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만 이 나라가 예수를 믿는다 이런 얘기 아니죠. 이 세계 보편적인 인류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이들만 돌아온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들이 대표적인 상징성을 갖는 게 뭐예요? 이들과 아수르 사이에 길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들이 일로 가고 이들이 일로 가고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둘 다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당연히 경배해서 나의 지은 아수르여 내가 지은 애굽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이 셋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무리바다 덮음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의 시류는 나라가 강성해지고 이 전통적인 나라 속에서 내분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반란이 생기고 너희들 이 강우들의 틈바위 돼서 어렵고 이 난장판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세상은 세상 방법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나라들이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서로 간에 던지게 하시고 때때로 위기를 때때로 기회를 주면서 어려운 날과 좋은 날을 번갈아 주면서 사람들에게 개인들에게 내 미약함을 깨닫게 하셔 신을 찾게 하시는 그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인류를 대우 계시고요. 어느 시점에서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전달되어지고 원래 그 흐름을 가리켰던 모든 자들이 주님께 경배하러 돌아오는 것으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옛날에선 전통적인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류사적인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유다 이 방향성 이게 유다라는 나라나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게 뭐에 대한 거예요? 이런 태도가 세계를 대하시는 주님의 태도라는 거예요. 세상을 대하시는 주님의 태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마인드와 이런 태도 그러니까 어떤 유대 민족적인 한계와 종교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인류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계시고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계시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흐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들렸던 가장 큰 이유 세상이 넓어 보였다. 그것에 대해서 더 넓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결론 내봅시다. 결론이요. 5분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사야서를 꼼꼼하게 읽으시면 되게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제 성향에는 시편이나 전도 아가, 아니 전도선 저 좋아하고요. 시편 아가 이런 건 제가 성향이 잘 안 맞아요. 아시죠? 어제도 어린 남자하고 제가 사과만 한 100번을 했는데 아 난 따뜻한 책은 좀 어려워가지고 근데 진짜 안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추천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상에 있는 비중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요 모세우경은 정보량은 풍성한데요 해석이 좀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세우경 강의를 되게 많이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이사에서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선지서라고 얘기하는 모세우경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라는 네 가지 파트가 있는데 굉장히 가장 중요한 파트의 메인을 담당하고 있네요. 사실 이사에서만 읽어도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예레미야, 이사야까지 몰라도 호세아까지 다 몰라도 이사야만 읽어도 선지서의 전체적인 비유는 알아야 될 안다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책인데 사람들에게는 어떤 정보량 자체도 이렇게 없다는 거죠.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사야는 좀 가리워진 책인데요. 그런데 이사야를 좀 깊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야 이사야가 보는 큰 뷰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를 꼼꼼히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주제는 뭐죠? 세상이 커 보이시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살다가 왜곡된 교회를 접하면요. 그렇죠? 제한된 교회를 접하다가 세상을 경험하면 이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네? 라는 걸 깨닫는 시점이 생겨요. 어 뭐야, 하나님께 축복받고 기도해서 인생을 좀 잘 풀어나가려고 해봤는데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축복, 나는 상상도 못했던 축복의 번영을 누리는 걸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틀이 되게 작아 보이면서 일로 약간 넘어가는 성향이 생겨요. 그게 중후기 이스라엘이 겪었던 문화적 쇼크예요. 여호와 신앙에서 그들이 흔들렸던 이유는요, 내적 동기. 아 그냥 하나님의 꿈 이런 거 말고 편하게 살고 싶어라는 욕망의 내적 동기, 그리고 욕망의 내적 동기를 굉장히 잘 충족시켜주는 합리적이어 보이는 세상, 이 두 가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되게 쪼잔해. 막 들어가면 문둥병 들게 하고 막 표적 같은 거 구했다가 내가 화를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자체를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가 보는 기독교는요, 굉장히 기독교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고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화내고 막 사실 인생에 크게 도와주는 건 없고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내가 좀 알아서 살아야 되고, 인생에 정말 이건 어쩔 수 없이 큰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쫓아가요, 아하스도. 근데 하나님은 복채가 심한 신이에요. 약간 아하스한테 요구한 게 너무 많아. 다른 신처럼 재물 좀 드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뭔가 요구가 많아 하나님은. 안 들어주면 또 뒤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하스는 보는 것처럼 기독신앙을 왜곡하는 경우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사야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건 니들이 오해해서 그런 거고 세상보다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왕조가 등장하고 실패하고 시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흘러가고 전통적인 나라는 어떻고 저렇고 이런 것과는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라는 틀 안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신다고 해서요, 교회라는 틀 안에 존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자기 손으로 자기 교회를 무너뜨리십니다. 왜? 하나님의 큰 틀에 안 맞겠다는 거지. 이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도 없고, 기독교, 내가 겪은 기독교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도 없고, 이 큰 틀에서 보시는 흐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생각에는 세상에 대한 주의 갖추지 말 것에 대한 거고,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향점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그렇죠? 이 사회에서는 계속 지향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리바다 덕분 같은 세상을 지향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리바다 덕분 같은 세상을 지향하느냐. 진짜 내가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공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평화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 내가 공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평안해지는 이제 완전한 평화의 세상을 내가 지향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향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게 이스라엘이 지향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잘 지내는 게 이스라엘이 지향하는 세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 제국을 세우는 게 기독교가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독교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각각의 나라들이, 각각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같은 가치를 쓰기 때문에 평화하는 거죠. 그렇죠? 성적인 틀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먼저 지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더불어 잘 사는 거에 반대는 뭐예요? 내 기준을 통해서 일단 내가 잘 사는 거죠. 그렇죠? 이걸 지향하면 이제 얘기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네가 지향 이래서 네 인생이 그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향 이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향이 이거여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니 이걸 지향해서 이게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고, 그렇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러려면 한 아기, 기묘한 무사라라고 얘기하는 그 아기, 하나님과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경계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가요 기독교 전체를 설명해버립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향을 점검하시고 그냥 합쳐서 얘기하지만 이사야서의 주제 세 번째는 메시아서. 이 한 아기가 나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줄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뭘 추구해야 돼요? 이걸 추구해야 돼요. 그렇죠? 왜요? 이걸 추구하는 게 이쪽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에 대한 막연한 인식과 기대만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추구하는 일로 가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이사야의 전체 틀이 됩니다. 반복적이에요. 이 패턴으로 계속 갑니다. 근데 전반부는 뭐가 강해요? 야씨 너 왜 이걸 봐? 그러니까 설교였고 이게 아니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니네들이 엉뚱한 걸 보고 이걸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이었고, 그렇죠? 근데 후반부 가면 분위기가 좋아지죠. 왜? 이게 진짜 된다? 이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게 진짜 돼. 이걸로 되는 거야. 이걸로 이게 딱 되는데, 야 이게 되면 이게 죽여 후반부는 이거예요. 그렇죠? 열방은 내 광명을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빛이 이 땅에 임하고 막 이런 식의 분위기로 가잖아요. 그렇죠? 후반부의 40장 이후의 분위기 엑센트로 하지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반부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전체 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후반부를 읽으면서 이걸 지향하는 주의 도움이라고 착각하고 읽어요. 그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쵸? 이사야를 그렇게 거꾸로 읽으면요. 이사야를 축복의 책으로 읽으면요. 한 입장에서는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쵸?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이걸 한다면 일로 방향을 통해서 내가 이걸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그런 면에서 기독교 전체 여러분들이 모세오경부터 읽어왔던 어떤 그 성경의 핵심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되어서 여러분들 혹시 세상 앞에서 좀 쫓으셨다면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지시고 내 지향과 내 방식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지향하고 사는지 한번 다시 돌아봅니다. 내 앞에 닥쳐있는 어떤 행정이나 의무, 내가 감당하고 해야 될 사명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먹어볼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의 궁극적인 지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더 나은 세상이 이루어지고 더 나은 가정을 이루고 또 더 나은 내가 되는 것 지향이 이런 지향이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그렇게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게 해주셨도록 그리고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들한테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선정도 기도하시고 잘 기도하고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